자,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예배당 쪽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살과 피, 줄 긋고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줄 긋고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주의 만찬은 기독교계, 소위 기독교계 내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매우 흔한 그런 예식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자주 볼수 있기 때문에, 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뭔지를 을에 다 알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주의 만찬만큼이나 우리 교회 내에서 잘못 이해되고 또 잘못 행해지고 또 잘못 취급되고 있는 것도 흔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그 용어의 문제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이것을 성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천주교회는 이것을 성체성사 또는 미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칠성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크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 견진, 또 성체, 고해, 혼배, 서품, 종부 뭐 이런 식의 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들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이걸 해야만 구원을 받거나 또는 구원이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행위구원의 이제 그 요소인 것이지요. 가톨릭은 모든 것들을 모든 성경적인 개념들을 종교화시키는데 천재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도 아주 극도로 종교화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주의 만찬은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일종의 식사 자리였는데, 그런데 카톨릭은 이 식사 자리를 의식을 거행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를 제사 자리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 일반적인 이 교파 교회들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말 그대로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트하고 나온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카톨릭의 그 잔재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카톨릭의 성체성사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흰 장갑을 끼고 이 의례를 집전한다는 면에서는 카톨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종교 예식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카톨릭 사제 흉내를 내게 되지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의 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시던 그 밤에, 그게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 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걸쳐 입고 거룩하게 서가지고 장갑 끼고 이걸 제자들에게 이걸 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이 종교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용어에 있어서도 이것을 이제 가톨릭은 아까 이제 성체 성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소위 개신교회에서는 성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만찬. 그런데 성만찬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 아무데도 없습니다. 개역 성경 내에서도 주의 만찬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개역 성경에서도 주의 만찬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톨릭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성만찬 이렇게 이제 개신교회 내에서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성자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그 성스럽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성자를 많이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당, 성수, 성화, 성물, 성병, 성병이 우리가 저기 얘기하는 이 빵, 이거를 카톨릭에서 성병이라 그래요. 거룩한 병, 떡병자 써서. 또뭐 성일, 그렇죠? 성스러운 날짜들, 성가대, 뭐 모든 게다 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다 성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만찬도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성찬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전통에 따라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내에서도 주의 만찬을 성경적인 용어로 부르지 않고 성만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성찬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명칭은 말씀드렸듯이 로즈 서퍼입니다. 주의 만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퍼라는 것은 하루에 사람이 먹는 음식 식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먹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할때맨 마지막에 하는 식사를 서퍼 이렇게 부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것을 영어로는 디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퍼인 이유는 유월절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 되는 그 유대인의 유월절의 식사가 저녁 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해질 때. 그래서 만찬인 것이고 또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용어 문제에서부터가 틀려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자면, 이 준비물에 있어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즙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레드와 와인. 와인은 영어로 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 주스와 발효가 돼 있는 술, 이거를 그냥 다 같이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러나 이제 성경적 개념에서 이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포도즙으로 번역해야 이제 옳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빵은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빻아서 만드는 것이고 포도즙은 포도 열매를 으깨서 즙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포도즙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된 빵도 아니고 발효된 술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만찬의 기원인 유월절에 먹도록 하신 그 빵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교리적인 것은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부패, 교리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삶의 부패나 교리적인 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패되지 않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빵과 포도 주스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이 흔한 빵을 유대인들이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이 흔한 빵을 종교적인 빵으로 막 바꾸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흔하게 마실 수 있는 이 포도 주스, 포도즙을 마술주로 만들었어요. 마법주로 만들었습니다. 마법의 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빵은 태양을 닮은 동전 형태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즙은 발효된 술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빵과 잔 모두가 사제가 축성할 때,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걸 들고 축복 기도를 할 때, 실제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마술 행위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이 빵을 떡이나 카스테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떡은 쌀로 만든 것이고 카스테라는 밀로 만들긴 했지만 그게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포도즙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주의 만찬을 위한 포도주를 뭐 1년에 한 번씩 담글 때 그걸 굉장히 독하게 담궈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약간 작은 그 잔에 마시는데도 이게 알코올에 약한 사람은 그게 거기에 취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빵의 재료는 밀인데 이걸 쌀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떡이 됐어요. 이 떡이 된 것은 이거는 성경 번역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예를 들어서 이제 24절 이런 데 보면 개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 당연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아, 이때 사용하는 것이 떡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에 있어서 토착화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문화권에 맞게 성경을 번역한다는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예를 들면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 눈이라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에 나오는 눈처럼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진다 할때그 눈을 뭐로 번역해야 되겠냐? 그럴 때 그걸 눈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 나라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된다. 이게 토착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양이 굉장히 불결하고 오히려 돼지가 굉장히 정결하게 취급된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그양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걸 전부 돼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게 토착화 번역이에요. 토착화. 우리나라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잘 모르고 떡이 흔하기 때문에 이걸 떡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은 토착화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책이고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성경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브레드가 빵이 떡으로 번역이 되면서 모든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떡을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좋다 그래서 카스테라를 갖다가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으로 해야 할 것을 이게 다 술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포도주로 그냥 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용어나 또는 그이 사용하는 어떤 준비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부터가 완전히 이렇게 첫 단추부터가 완전히 잘못 끼어진 채로 이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며 착각하면서 이렇게 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어떤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명칭이나 또는 단어 사용이나 또는 준비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교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또 올바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고린도전서 10장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좀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 터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유월절 개념입니다. 여기 10장에서 나오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유월절 개념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은 언제가 기원이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끝나, 재앙과 함께 파라오가 두손두 발을 다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이제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가족마다,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 밤에 준비해야 돼. 이제 내일이면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너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을 한 마리씩 이렇게 취해가지고는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쓴 채소와 함께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먹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은 제가 생략하고, 일단 내용물만 보자면, 누룩 없는 빵, 불에 구운 양고기, 그 다음에 쓴 채소, 이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포도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즙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음료에 대한 얘기는 유월절에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 뭐가 나오냐? 양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 다음에 불에 구운 양 고기와 쓴 채소가 나오는데 음료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양의 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문에 기둥과 인방 쪽에 그 피를 바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주의 만찬의 이 빵과 이제 이 잔,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 지금, 누룩 없는 빵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삶, 죄 없으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불에 구운 양고기가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지옥불, 그 지옥불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맛보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실 것을 보여주는 쓴나물, 이런 것들을 이제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전부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또는 유월절 누룩 없는 빵으로서의 예수님을 신약 교회가 다른 방식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월절을 어떤 그 민족적인 해방, 노예 상태로부터의 민족적인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월절을 생각했지만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의미에서 죄와 어떤 이 사망,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서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 개념인데,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앞부분 1절과 2절에서는 침례 이야기를 하고 3절과 4절에서는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게 주의 만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위에 것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 우리가 이제 교리 기초 성경 공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뤘는데 침례라는 그 개념이 누구누구와 동질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세와 동질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뒷부분이 계속해서 이 지금 주의 만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는 빵과 잔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이집트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것은 며칠이면 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40년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곡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곡식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곡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것이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와서 땅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 고수풀씨 같고 이 하얀 이런 이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이러한 그 만나 이것을 내려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실체가 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준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영적 음식이라는 것이 지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 그러면 신약교회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빵을 함께 먹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들이 이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축성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많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어떻게 너희가 실제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겠냐. 영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주의 만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빵 조각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이것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과 연관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유월절에 먹었던 불에 구운 양고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렇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연관이 되지 않은 채 빵 조각을 집어 먹었다면 또 이 조금 있다가 이 잔을 마신다면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도 없고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하게 되면 초대교회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만찬과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 이 자기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써 사람들이 병에도 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먹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약 성도의 삶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의 의미, 주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이런 것의 의미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새록새록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고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주의 만찬을 이런 것을 어떤 의식적 행위로 의례전적 행위로만 행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것이 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자세히 깨달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내 안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체험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되새기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빵 조각을 먹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음식을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 작은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겠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음료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음료가 예수님이고 그 영적 음식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매일의 만나, 매일 아침 떨어지는 그 만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갈증 속에서 이 자연적인 그 오아시스에서 나는 그 물이 아니라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 예. 그 바위가 영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바위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샘물을 매일 매순간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개념이 이 뒷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14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우상숭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주의 상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주의 만찬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마귀들의 상과 대조된다. 마귀들을 위해서 차려놓는 그 상, 그것과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표현대로라면 성경은 주의 만찬을 주의 상과 주의 잔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상과 주의 잔. 이것이 지금 우상숭배 문제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언급하신 거예요. 14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코 나서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같은 문맥이에요, 문맥이. 자,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16절에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그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백하게 주의 만찬 얘기하는 거 맞지요? 이 문맥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 영적 음료와 영적 음식 얘기를 맨 앞에 하셨고, 그다음에 요 얘기 뒷부분에 가서는 마귀의 상과 이 마귀의 잔에 대한 얘기, 이것을 주의 상과 주의 잔과 대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주의 만찬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바로 윗구절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우리가 떼는 빵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의 만찬이 뭐와 연관되는 것이냐면, 희생물의 개념과 연관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이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것은 구약의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그 희생물을 먹던 제사장들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 이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참여한다. 이건 그 희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희생 헌물 드리는 절차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번제 헌물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싹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지만 다른 헌물들의 경우에 그 고기 같은 것들 또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그냥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게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된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고기, 송아지, 소고기나 양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사장을 위한 실제적인 음식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빵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엇과 교리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냐면 주의 만찬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우리가 떼는 빵,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건데, 이것인데 이것이 구약의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 그 희생물을 먹는 자들,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그 제사장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잘못 또 적용하게 되면 가톨릭처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희생헌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 다시 또 여기 또 우리가 또 살렸다 죽였다 해야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제사장들, 구약 제사장들이 했던 이 행위, 그러니까 희생헌물을 직접 드리기도 하고 그 희생헌물을 자기가 먹기도 했던 이 행위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먹는 이 행위, 이것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제사장들의 직무를 이 시간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희생헌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한 번에 끝났어요. 한 번에 영원히 자신을 희생헌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이 제사장들로서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희생도 드리고, 그렇죠? 이 몸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거기엔 참여하는 거예요. 그 희생물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가 드린 희생물을 자기가 먹듯이 우리는 이미 드려지고 한 번에 다 끝난 그 희생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쨌든 먹는 것에서는 계속해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희생된 헌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헌물의 몫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또 조금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19절에 18절 다음에 제사장 얘기하고 나서 19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만찬이 뭐와 대조되냐? 마귀들에게 드리는 희생물과 대조됩니다. 마귀들에게 드리는 잔, 그러니까 이렇게 술 같은 거 이렇게 제사할 때나 뭐할때 보면은 마귀들에게도 그런 거를 따라서 바치잖아요. 술 같은 거. 그리고 마귀들의 상에 참여한다. 이게 빵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 마귀들과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20절 그 뒷부분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주의 만찬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내용 전체가 괜히 음식, 건물, 영적 음식, 영적 음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괜히 침례와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두 가지 규례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를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 의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어떤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또 잔을 나눌 때 이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축복의 잔이에요.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이 우리가 축복의 잔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사장들이 자기가 드린 희생헌물에 참여하는, 즉 그것을 먹는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뒷부분에 더 가면 이제 고기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이 지역에 이게 우상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먼저는 그 우상들에게 이렇게 바쳐진 이후에 이제 그 남는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렸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그 부분에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가 주의 만찬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더라도 이걸 좀 들으실 필요가 이제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빵한 조각 집어먹고 주스 한 모금 마시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지들끼리만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깔짝깔짝 먹더라 뭐 이런 그렇게 평가되는 문제지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이제 전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나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지들끼리만 뭘 먹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이 주의 만찬이라는 이 개념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면 팔수록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그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교회의 규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을 상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 그 살, 그것은 유월절의 누룩 없는 빵의 실체였다는 것, 또 유월절의 불에 구워진 양고기의 실체이셨다는 것, 그것의 본체이셨다는 것. 또 광야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내려왔던 이슬처럼 내려왔던 그 만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이 빵이, 이빵 조각이.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빵을 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문제라는 것,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살 뜯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기가 드린 헌물을 직접 먹으면서 이 그 유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들에 대한 유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문제라는 것. 또, 이것이 이교도들이 마귀들을 위해서 차려놓는 상과 대조가 되는 문제라는 것. 그렇죠? 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피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에 문의 기둥과 인방에 발라 놓았던 그 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날 때에 바위가 터지면서, 그렇죠? 자연샘이 아닙니다. 자연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 바싹 말라 있는 그 바위가 터지면서 그 안으로 그 안쪽에서부터 샘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수백만이 먹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문제라는 거. 요 작은 잔에 우리가 마시지만,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이, 수억 명이라도, 수십억이라도 마실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마실 수도 있는 그 풍성한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을 의미하는, 그 생수를 의미하는 그런 잔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이것이 축복의 잔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문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이제 함께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이교도들이 마귀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또 교회의 규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또 행하면서 그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